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사실 오늘은 성령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 이게 스토리 바뀌면 그 색깔을 보면 여러분이 그 절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꽃도저도 받았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설교의 패턴이 이제 두 가지로 교회 절기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인도받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절기 또 교회 이 우리 민족의 또 절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62가지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언서를 지금 묵상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절기 중심이 아닌 이렇게 말씀의 순서를 따라 잠언서를 오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투스 M 토플렛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에서요. 한 번은 교우들과 이렇게 소풍을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언덕에 가서 소풍을 하다가 그만 요새 그 갑자기 내리는 그 소낙비 말이에요. 비를 만났어요. 막 뇌성병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엄청난 비가 막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바위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밑으로 들어가서 그 비를 피하게 됐어요. 근데 그 거기서 비를 피하다가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반석이 아니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세 반석이 아닌가? 고린도서에는 예수님을 반석,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영감이 떠올라서 쓴 시가 우리 찬송가 494장이에요. 만세 반석이 열리니. 우리 찬양대가 그 앞에 제일 먼저 그 개회송 할 때 그 저희들 학교 때 불러봤는데 너무 멋있는 가사예요.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하모니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빈손이지만 우리 전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피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이 찬송 시를 곡을 붙인 것이 바로 494장인데 전 세계인이 교회가 부르게 되었죠. 오늘은 이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참된 안식처가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없어서 이 반석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이웃, 세계인에게 참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이유를 찾게 되는, 증거를 찾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잠언 14장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를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왜 피난처가 필요하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14장에서 성경 저자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4장 2절을 보면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8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이죠. 오늘의 현실이죠. 9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팽배해져 간다 이 말이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 이거. 이제는 마약을 하는데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져버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15절을, 2절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 괜찮다, 훌륭하다 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지혜로운 자라면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야 할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방자하게 되어서 스스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 말이죠. 결국 14장 34절을 보니까 죄로 인해 온 백성이 욕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니까 죄에 빠지고 그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 죄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현장에 참담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35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이런 부패의 죄악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겁니다. 잠언 14장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이 해서 결국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 먹어버림으로써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과 악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14장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리석어져서 하는 짓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고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고 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창세기 6장의 결과로 홍수 재앙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되었으며 창세기 11장의 결과로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는 나누어져서 완전히 혼잡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해외를 다녀보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정말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할 때, 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릴 때 말이 안 통하게 해버렸거든요. 어제 백돌 올려봐. 그런데 저기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막 흙덩어리가 올라오고 막 이런 식인 거야. 전혀 말을 알아들 수 없으니까요.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타락에 빠졌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여행을 하다가 아휴 그 어느 목사님이 아이 야 죄진 바람에 이거 이게 언어가 이렇게 혼잡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되면 아 이게 답답해 못 살겠다 이러니까 그러기 다행이지 말이 통했더라면 더 많이 죄졌을 거예요. 그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말이 통했더라면 간 데마다 더 많이 죄짓고 살 말 안 통해서 살이 났다 이거지. 안 통한 바람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이것이 개인에게 오는 불신자 상태의 문제요. 가정과 가문에 이르는 저주요. 사회와 세상에 오는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잠언 14장 26절 오늘 본문이었죠. 말씀대로 재앙을 피할 피난처를 찾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은 심판과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성경에는 무수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읽은 것처럼 신약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시험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다 내놓으셨다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지만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했습니다. 번영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은 무너뜨리고 정직한 자, 의로운 자를 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정직이죠? 나는 복음 없어도 괜찮다.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순서가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순서가 하나 있죠. 그게 사죄의 선언입니다. 주기도문 성을 하고 나면 사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죠. 제가 여러분 가운데는 뭐 주일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용서 다 받았는데 맨날 용서 뭐 죄 사함한다고 선포하고 그런가? 또 목사님이 그 선포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들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많은 교회가 그 순서를 빼먹고 있어요. 몰라서 말이죠.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게 맞아요. 구원받고 나면 전혀 죄를 안 짓게 되던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지만 난 청년 때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은혜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시간도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실수해요. 돌아서면 또 넘어져요. 하루를 못 가요. 아니 하루가 뭐예요? 한 시간을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 얼마나 회개한다고 뭐 머리를 뽑았는지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한 움큼이더라고. 그때 머리를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안 바꿔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 예수님 보고 아, 저 이 손만이 아니고 네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요 예수님 나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한테 막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손만 씻어도 되느니라. 우리가 원죄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 용서를 받았지만은 자범죄, 순시각각으로 지어지는 이런 실수들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신자들이. 그러나면요, 평생 해결 안 돼가지고, 이게 원죄가 용서받았는지, 자범죄 때문에 고생하면서, 뭐, 잘 분간을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할 때, 1년에 뭐 봄철하고 가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로 교회가 유지됐어요. 막 와서 뭐 목사님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다니까, 회개하라! 막 돌지르면요, 전부 이제 제 보따리를 전부 가져와서 다 풀어내놔요. 누수는 어렸을 때 배가 너무 고프고 하면 뭐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어뜯던 일을 기억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뭐 제가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해.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또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실험후에다가 딱 감춰라, 언제나. 그러다 가을 부흥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와. 그러니까 또 회개해.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만데, 하면서 계속 회개해. 이거 자초지종을 잘 몰라가지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이런 죄들이 뭔지를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잘 몰라서 그것이 문화화된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너무 분명한 거 보니까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아마 무엇인지 희미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도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잘 모르고 이제 죽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요.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란 말인데 교인이 성도요. 교인 보고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도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그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속에, 나의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안 보이고 내 속에서 예수님 보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가 덮어주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그늘에 숨어있는 사람만 참 의인이요 참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의지할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때 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는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을 만났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에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고센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장자도 물론 죽지 않고요. 전 세계가 흉년들어서 경제 위기를 만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역사,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거가 교회 사이는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참사랑 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을 참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우리 국회의장이었어요. 국회를 개회할 때 그 부의장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니까 이거 이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었다고. 장로님 목사님이 그때는 국회의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기도문이요. 여러분 이제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명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신 나라요. 대한민국은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라니까요. 이 나라를 굳게 잘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피하는 열쇠가 뭐냐? 열쇠가 있냐?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7절에는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아멘. 시편 18편 2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며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붙잡을 때, 그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경외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한 말은 나를 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샘에서 마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배척하고 미워하는 걸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만 불러도요.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지게 되겠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천국 아닙니까? 나는 이번에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을 제가 처음에 신방 갔을 때는 김충의 성도님인데 이 박정근 권사님의 남편이 되세요. 몸이 매우 괴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좀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더니 이분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아, 이분의 마음이.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우리 정연영 장로님이 계속해서 그 구역장이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락방도 하시고 이 말씀하시면요. 아, 사역자의 말씀이시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훨씬 나이가 뭐 많으신데도 84세 나이신데 순종을 하시는 이분이 참 인격자세요. 가만히 보니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중에 이 부부가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순종하자 그러면서 가정 예배도 몇 번 들으셨대요. 그러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신 거죠. 또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강릉에를 갔는데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 안 시켰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마지막 들어보는 그 노래였다고 생각을 하고 두 곡이나 하셨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훌륭한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됐구나. 그런데 벌써 준비가 다 되셨는지 어느 날 들으니까 돌아가셨대 글쎄. 너무 놀랍잖아요. 이 박정근 권사님한테 좀 죄송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야, 이분은 진짜 죽음의 복을 타신 분이구나. 준비 다 해놓고, 또 얘기 들으니까 뭐 또 자기 친구, 평상시에 전화도 잘 안 하는 친구분들, 뭐 친척분들 다 전화를 하더래요, 이렇게. 다 문안 살피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아들 집에 가 또 돌아오다가, 아, 나 이상해. 나 좀 이상해. 나 병원으로 돼가. 뭐 이러면서 병원에 가는데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 땅에서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본향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셨단 말이거든요. 지금 천국에 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체 아닌 게 아니라 천국이 있군요. 목사님 말씀드린 천국이 저는 잘 왔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요. 눈 떠보니 천국이요. 그분은 이 땅 딱 떠났는데 눈 떠보니 천국이요. 믿는 자는 바로 눈 떠보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염려하지 마라. 보장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집 가서 절대로 장성곡 절대 안 부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하면서 그 노래가 얼마나 정성 많은지 나는 천국 찬송 몰라요. 저 천국에 임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뭐 아무리 우리가 잘해 자녀가 효도를 다하고 부인이 열년노스를 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처럼 여러분 모실 수 있어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복음 가진 자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중국에서 실패하고요. 한국에 복음 전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문에서 복음 책을 가지고 외치니까 수병들이 총을 활을 쏴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순교당했죠. 사실은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불어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진 지 132년 만에 민족의 2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이교 문화에서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기독교 역사상 아직 없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면 교회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물어보면 저 어렸을 가봤죠. 빵어덤으로 가봤대. 그 성탄 때 가봤대, 다.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프로파게이션. 스스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그래서 안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국가에도 하나님이 원래는 뭐 요즘은 이제 뭐 그 표준말을 쓴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이런데 아니요. 처음에 이 찬송가를 쓴 그 작가 이 애국가를 쓴 작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지금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죠. 그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언어가 없답니다. 영어는 똑같이 가시예요. 크게 쓰면 하나님이고 적게 쓰면 귀신이고 그래요. 소문자로 쓰면 귀신이고 단나 전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구별이 딱 돼 있어요. 하느님 그거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믿던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바울이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아덴에 가서 그 전도하다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말을 막 설명하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다른 말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순교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후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힌 거죠. 잠언 24장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그랬습니다. 미가 7장 8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참사랑 가롱 여러분,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피하고 재앙도 넘어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는 피난처가 있다. 이 한마디만 마음에 간직하고도 한 주간 기도하다가 여러분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로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참 피난처 되신 여호와의 품에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한 반석이신 주를 믿는 믿음에 한 발자국도 물러지지 말게 하시고 견고한 주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다가 승리하게 하시며 이 세상 떠나는 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